오늘 오전 강의가 아마 그 제일 어려운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탄식하는 소리. 근데 이제 제가 충분히 그 직유의 형편에 맞게 수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수위 조정을 안 하게 된 두 가지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이번 학기 초에 어떤 분이 저를 만나려고 호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문과에서 학교에 이제 교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락처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나름대로 또 뭐 그 룰이 있나 봐요. 저한테 이제 미리 허락을 얻고 뭐 이렇게 괜찮은 분 같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제가 만났어요. 근데 뵈니까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 아주 어르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전 되게 젊잖아요. 굉장히 예의를 차려서 이렇게 크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실 호주에서 살면서 개신교 안에서 캐톨릭하고 좀 가깝죠. 영국 성공회 교인이랍니다. 일평생 영국 성공회에서 이렇게 신앙에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굉장히 자기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민이 많았대요. 근데 그거를 어떤 계기로 이제 저희 신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제 강의를 듣고 그게 정말 일평생의 그 의문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오셔가지고 인사를 꼭 하시겠다고. 근데 제가 그때 좀 회개를 했어요. 그분이 가진 의문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강의 내용 그거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어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은퇴하시는 나이 정도가 되면 뭐 젊었을 때 고민했던 이런 문제들도 그냥 다 덮고 은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어떤 진리 문제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됐고 이런 문제들은 사람이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계속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인생 늦은 시간에 깨달은 것이 더 깊이가 있고 더 통찰력을 주고 더 큰 기쁨을 줄 수도 있구나.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호주로 꼭 불러서 이렇게 좀 강의를 부탁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제가 그거는 답을 안 드렸죠. 그 사람 이름 잘 모르잖아요. 제가 또 호주에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도 이제 배운 게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 계기는 뭐냐면 우리 최덕수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와중에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하셔서 현상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직유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수위 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냥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느끼면 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책임이니까 저를 탓하지 마시기 바라요. 또 하나는 계기는 그 두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우리 이제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이제 가족 우리 손주들 유일한 손주 둘 데리고 저희 할아버지 묘 어저께 잠깐 사진 보셨죠? 그 묘에 가서 이제 우리 이렇게 가족 예배 뭐 예배라기보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제가 아플 때도 손주 아플 때도 우리들 앞에서는 그렇게 우는 모습을 안 보이셨는데 찬양을 하시면서 막 어린애처럼 우시는 거예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맥락 뜬금이 없어요. 막 우셨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 큰아버님도 계신데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아까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내가 이제야 조금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연세가 80이 다 되셔서 아버지 묘 앞에서 손주들 데리고 아들 며느리 데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를 추억하신 거지 뭐가 많으셨나 봐요. 무슨 한이 있으셨나. 저는 그 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거기서 막 우시면서 이제야 우리 아버지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인간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이해하는 것도요 일평생 걸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 아버지의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사람 일평생이 걸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 그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이런 것들 이해하는 데는 뭐 80년, 800년, 8000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구원의 지식을 주는 성경 66권도 적어도 1400,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겁을 드린 거죠. 이렇게 이 정도 겁을 줘야 아 이거 졸면 안 되겠다. 적어도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사실은 간단해요. 이 전반 시간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주 귀한 그 사료를 가지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3장 제 1절 많이도 아니에요. 그 3장 1절에 대한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늘 우리는 이 진술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는 그 진술의 내용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냥 밥절 정도로 이렇게 한번 외우는 분량인데 그 분량의 의미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단어를 썼을 때 우리의 선배 신학자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개념으로 이 단어를 썼는가 그 정도만 이해해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제가 제일 처음 하죠. 이 구분만 알아도 교통정리가 싹 돼요. 이 구분만 여러분이 마음에 갖고 있어도 우리 친구들도 일평생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이해하고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정론을 배우는데요. 예정론 이전에 작정과 예정론을 배운 이후에 구속언약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그 포함관계입니다. 정확히 이 포함관계대로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쓰여 있어요. 제일 큰 개념은 작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어로는 decree 그러는데요. 가장 쉬운 말로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그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 그럽니다. 이 작정의 대상은 모든 만물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음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밖에서 어이쿠야 나는 저거 몰랐네 이런 건 없어요. 이 우주 만물에서 저기 명왕성 끝에서 조그만 먼지 하나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상은 만물이요 교리적으로는요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작정이 그 조직신학적인 어떤 주제 뒤에 작정이란 말만 붙이면 다 말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창조 작정 섭리는 섭리 작정 그 가운데 예정도 있습니다. 예정, 작정, 포함관계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그 가운데서 특별한 어떤 무엇인가를 가리켜서 예정, 작정 그럽니다. 예정, 작정 가운데서도 특별한 한 범주를 가리켜서 구속, 언약, 작정 그래요. 그러니까 끝에 다 작정이란 말 붙이면 돼요. 요거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고요. 그럼 예정이란 건 무엇이냐?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예정과 작정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만 구분해도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예정 작정은 뭐냐면 그 대상이 이성적 피조물이에요. 왜 사람이라 안 그랬을까? 이성을 가진 피조물은 사람만 있지 않고 또 무엇이 있죠?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 피조물 딱 그럴 때 아, 사람과 천사구나. 이성적 피조물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작정을 예정 작정이랍니다. 그렇게 이제 길지 않죠? 암기하실 수 있죠? 아, 예정 작정이란 건 뭐라고? 아, 이성적 피조물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작정을 예정 작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배우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 것만 배우지 않고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자들에 관해서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Doctrine of the Election 선택 교리와 Doctrine of the Reprobation 유기 교리도 이제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에서는 천국도 가르치고 지옥도 가르칩니다. 그게 이제 예정론이에요. 자, 예정 작정과 그 일반 작정을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음료수예요? 물. 그거 좀 빌려줘요. 안 먹을게. 주시쿨. 자, 여기 여러분 잘 안 보이죠? 두 개의 음료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아침에 어차피 뺏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제 거잖아요. 제가 안 먹는다고 그러긴 했지만 먹을 자유가 있죠. 자, 제가 이거 주시쿨을 먹느냐 물을 먹느냐 해서 제가 지금 예상을 뒤엎고 주시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까서 지금 제가 먹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좋으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제가 8월 16일 오전 9시 한 20분경에 지금 현상교회 수련원장에서 이 시간에 주식구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이건 권사님이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주일학교 여러분이 섬기는 학생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시계 딱 떨어뜨려서 고장난 거 이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만세 전에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나도록 예정하신 거죠? 우리 가운데 똑똑한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거는 질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어려운 말로 하면 categorical mistake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은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 거기에 아멘 할 수 있죠.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질문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정이란 것은 특별히 어떤 경우에만 쓴다고요? 이성적 피조물, 대상은 맞죠? 선택과 유기에 관한 작정이니까 내가 이 혹시 몰라요. 내가 이 주식쿨을 먹으면서 예상치 못했는데 이걸 봤더니 새빨개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갑자기 떠올라서 내가 이 순간 예수를 믿게 됐어요. 혹시 그러면 그 방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로 하셨으니까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모든 행위에는 이걸 가지고 선택과 유기를 얘기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일종의 숙명론을 가르치는 분으로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사용만 우리가 구분해도 상당히 혼돈하는 것을 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정과 예정을 다시 구분하고 예정과 구성원약 작정을 좀 구분해 볼게요. 나는 정말 은혜로운 교리만 오늘 좀 가르치고 싶다. 지옥 얘기는 오늘 적어도 안 하고 또 유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구성원약 작정은 그 대상이 택자입니다. 천사 빠져요. 사람 가운데서 유기된 사람 말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라는 일을 두고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특별히 따로 떼어서 구속언약 작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언약 작정에서는 오로지 택자의 구원에 관한 교리만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롭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예정론을 가르치는 많은 교과서들이 사실은 구속언약 작정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자, 포함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머리에 여러분 일평생 넣어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순서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작정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 자, 이 말을 좋아하는 종교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이슬람은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그러죠. 자, 이슬람의 신론은 노골적인 숙명론입니다. 자, 알라의 뜻 가운데 일어났다고 그들이 말할 때는 그거는 숙명론이에요. 그러니까 알라가 아예 정한, 마치 우리나라의 그 사주팔자보고 이런 분들의 가진 그런 세계관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영하는 원리는 정해진 루트가 딱 있고 그것은 우리가 잘 감춰져서 모를 뿐이지 역사 가운데서 그 뜻이 이렇게 딱 펼쳐지는데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딱 얘기할 때는 그거는 숙명론으로 이해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그거를 숙명론으로 이해하는 거는 기독교를 그런 이슬람 종교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아주 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제 3장 1절입니다.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예정이라고 안 그랬어요. 원문에도 디크리라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자기 자신의 뜻으로 세우신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치 않게 정하셨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창시자가 되시거나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되거나 하지 않는다. 또한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 혹은 우유성이라고 그래요. 우연성은 제거되지 않고 다만 오히려 보장된다. 자, 이 짧은 한 패러그래프의 문장 안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할게요. 제일 마지막 문장부터 가겠습니다. 또한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은 제거되지 않고 다만 오히려 보장된다. 원문을 봅시다. 대부분의 사료 원문은 제가 다루는 거는 라틴어든지 중세 불어든지 중세 독일어든지 이런데요. 원문이 영어라는 거는 정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문을 원문 대조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서 적어도 영어로 된 원문 정도는 우리가 좀 대조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Nor is the liberty or contingency of the second causes taken away, but rather established. 우리가 이미 신앙 고백하는 내용에 조금 기술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정도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때 호모 우시우스 뭐 이런 얘기 들어왔잖아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을 우리 정통교회에서 걸러냈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어떤 기술적인 용어가 하나 쓰였을 때는 조금 무리수를 둔다 생각할 때는 그것으로 얻는 우리가 겪는 약간 어려움보다 얻는 유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신앙 고백서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도를 이해하면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 이성적 피조물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자유 선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오히려 우리의 자유 선택을 establish한다. 그거를 오히려 세워준다 이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와 완전히 다른 고백이에요. 운명론, 숙명론과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free choice. 우리 지금 신앙 고백에 contingency란 단어가 쓰였고 second cause 혹은 secondary cause 제2원인이라는 것이 신앙 고백서에 등장했습니다. 이미 안 그랬으면 모르는데 등장했으니 이게 뭔지는 알아야죠. 가장 베이직한 의미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우유적으로 일어났다. 컨딘전트한 이벤트다 할 때는요. 그것이 꼭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컨틴전시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파란 펜으로 이렇게 썼어요. 자, 제가 여기에 파란 펜을 들고 이거를 쓸 때 여기에 보면 검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제가 검은색으로도 이걸 쓸 수 있었죠. 빨간색으로도 쓸 수 있었어요. Freedom of a contrariety, 반대 행위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이거를 실제 썼을 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거를 파란 것으로 쓸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숙명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이걸 할 수 있었다고 느낌으로는 들지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파란 글씨로 쓴 것은 아예 정해졌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숙명론이에요. No!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러지 않고 제가 이것을 실제로 쓸 때, 실제로 쓰는 순간에도 진실로 저는 이거 대신에 빨간색으로 이거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얘기할 때 Freedom of Contrariety라고 합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펜으로 이거를 쓸까 아니면 조금 더 여러분 가운데 서서 마이크로 설명할까, 이게 사실 저에게 있는 선택이고 자유죠. 저 반대 행위의 자유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예 내가 이거를 쓰는 순간에도 안 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개념은 진짜 우리에게 귀속된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하든지 저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선택 안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컨드 커즈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러한 자유를 발휘하도록 그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테빌리시 하는가, 그거를 이 신앙고백서를 기초했던 신학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설명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이제 오히려 이스테빌리시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이 있는데 화학 공식 같은 것도 이제 모델들이잖아요. 오늘날까지도 이제 지속되는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걸 이제 현대 철학에서는 occasionalism이라고 해요. 기회 원인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쉽게 여러분께 예를 들면 헤어드라이어 있으시죠?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거 혹시 해보셨어요? 헤어드라이어 위에 탁구공 올려서 이렇게 탁구공이 안 떨어지게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신기하게 돼요. 그럼 이제 주일학교, 저는 주일학교에 일평생 있어서 그런 거 다 해봤어요. 근데 그거 돼요. 근데 이제 야외 나가서 뭐 그 전기 공급도 좀 힘들겠지만 야외에서 안 돼. 바람 불면 안 되고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모양이, 모양새가 꼭 그렇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섭리해 가신다는 그 섭리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연속적 창조라고 해요. Continuous creation. 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치 탁구공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래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일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손 탁 놔버리면 이 우주는 nothing, 없는 것으로 확 돌아가요. 그게 피조된 세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퍽 하고 사라져요.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면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봅시다. 여러분, 그 영화의 활동 사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영화 필름을.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모션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없이 많은 스틸 컷들이 사진을 이렇게 연속해서 그거를 쫙 빨리 돌리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지금 9시 30분, 그럼 T1, T2는 9시 예를 들어 31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1분 1초라도, 1분 나노초라도 그것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 사라진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T1의 세계와 T2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럼 T1의 세계와 T2의 세계를 누가 그 연속성을 보장해 주느냐?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제가 98년 10월 12일 날 결혼을 했어요. 저는 안상혁이니까 보통 약자로 A고 제 아내 이름은 그 반기문 씨 가문이에요. 반정임이니까 이제 B예요. 딴딴따단 여기서 이제 9시 30분에 주례 선생님 계신 앞으로 이제 신랑 신부 입장을 합니다. 신랑 신부 입장을 하는데 한 뭐 1분 후에 예를 들어 31분 현장에 주례 그 단 앞에 딱 서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청년부에서 저를 그토록 사모했던 C라는 자매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얘 기도 응답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1분 30초에 9시 30분에 우주를 스탑시키고 9시 31분에 우주를 재창조하실 때 그때 제 옆에 제 아내가 여기 없어서 다행입니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가상이죠. C라는 자매를 제 옆에 딱 세우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우리의 기억을 다 조작하는 거예요. 이런 9시 30분에 이런 건 원래 없었어. 내 기억도 조작하고 B, C의 자매의 기억도 조작하고 심지어는 천사들도 다 기억을 조작해버렸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아시고 천국의 하늘에서 낄낄낄 웃으셨더라. 이런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실제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주 깊이 있게 했던 사람들이 그 유명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권능, 제가 잠깐 소개한 적 있죠.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안 그러세요. 9시 30분과 9시 31분의 우주를 연속해서 창조하실 때 31분의 우주를 어떤 것을 근거로 하냐면 아, 안상혁이가 여기서 자기의 자유선택으로 반정임을 선택했지. 그리고 지금 결혼하지. 31분에는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아, 그럼 지금 주례단 앞에 쓰는 거에서 다시 창조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선택을 존중하시고 그 자유선택대로 열매를 맺도록 우주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절대자 없이는 우리의 미래랑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선택이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우주로 연속해 나가도록 계속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신학적 용어로는 섭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보면 재창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케이저널리즘, 기회 원인론에서 보면 이 모든 연속성은요 절대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데이비 휴미라는 사람이 우리는 다른 보통 정상인은 이런 생각 아예 안 하죠. 데이비 휴미는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거 왜 그래서 회의론으로 빠졌죠. 지금 T1의 세계와 T2의 세계에 인과적 관계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자꾸 그거를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습관적으로 그렇다 생각하는 것뿐이지 T1, T2가 꼭 T1의 기초에 대한 이거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휴먼 여기까지 하고 딱 회의론으로 끝났는데 유신론 시대였던 17세기까지는 회의론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자 하나님이 항상 모든 피조세계의 파운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부여하는 주체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안심할 수 있는 우주고 법칙적 우주고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우주가 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그 시대가 17세기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무신론 시대가 되면서는 사실 이 모든 우주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적인 일이다. 법칙을 얘기할 수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죠. 자, 그건 좀 또 다른 얘기고. 자, 그 의미,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의미가 이거를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신앙교육서를 가르치는 아이들은, 배움을 받는 아이들은 이 정도는 기본적인 생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을 고백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개념도 아,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선배들이 나름대로 생각이 깊었구나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위성의 개념은 freedom of contradiction과 freedom of contrariety를 기본으로 갖고 있고 second cause라는 의미는 first cause와 second cause, first cause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그 first cause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establish한다.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라인의 그 의미입니다. 요거 좀 이따 돌려줄게요. 조금 더 쓸게요. First cause와 second cause 관계와 관련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가상한 거예요. 제가 그 사실 지금 하는 내용을 좀 쉽게 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면 안 돼요. 이거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거 제가 만들어본 거예요. 해저도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해저도시가. 거기는 한순간도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산소로가를 한순간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이 다 죽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저도시에 이렇게 큰 펌프를 만들어놓고 밖에서 이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밖에서 산, 그냥 가정이에요. 판타지 써서 그냥 큰 거인이 있어. 그 거인은 하루 종일 앉아서 후 이렇게 불어야 돼. 근데 그 거인이 한순간이라도 졸면 이 속에선 다 죽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밖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산소가 공급됐는데 이 평화롭던 해저마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어. 어떤 애가 애를 싸우다가 이렇게 채서 죽인 거예요. 그 죽임당한 애의 엄마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그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 누구를 고소했냐면 자기 아들을 때린 애를 고소한 게 아니고 그 밖에 있는 거인을 고소했다고. 왜 그러냐면 왜 우리 아들이 살해당하는 그 순간에 산소를 왜 불어대서 그 살인자가 살게 하고 우리 모두가 살겠냐. 차라리 산소를 공급을 끊어서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어머니가 고소했어요. 자, 그게 뉴스에는 나오겠죠. 그 어머니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밖에서 그 산소를 부지런히 공급하는 그 역할을 맡은 거인은 계속 그거를 신실하게 24시간 공급하면 자기 임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해저 세계 안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책임자는 살인범이지 이걸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first cause에 해당하는 거인을 우리가 법정에 세울 수 없다고요. Second cause와 first cause의 관계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first cause에 대해서 도덕적 responsibility를 물을 수 없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이미 중세에 그렇게 못 박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게 고르게 비와 눈과 이렇게 태양빛을 다 주시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또한 악인에 대해서도 베푸시는 관용으로 얘기하지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responsibility,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first cause, second cause가 나오자마자 지금 제가 다뤘던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창시자가 되시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걸 아예 신앙 고백에 명시했죠. 그 이유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얘기한 그 거인 예화예요. 영어로는 Neither is God the author of sin. 그러니까 죄의 저자가 되시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까 봐 아예 이건 아니지.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그 한계선을 분명히 명확히 선을 긋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 하냐면 아까 거인과 하나님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맹자의 측은지심. 맹자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예, 성선설이에요. 왜냐하면 맹자가 실제 든 예화예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이렇게 그냥 나무 밑에서 술 먹고 놀고 있는데 어떤 아기가 막 갓난 아기가 기어가는데 앞에 우물이 있어요. 한 걸음만 더 가면 우물에 빠져요. 그 그늘에 앉아있는 애는 누구라고? 악인이야. 근데 아기가 눈앞에서 낭떠러지로 빠져. 그런 거 악인이 어떻게 할까요? 야! 이렇게 딱 잡을 거 아니에요. 잠겠죠? 다음은 저기 가서야지. 이걸 잡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맹자가 딱 얘기했죠.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 있다. 그게 이제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자, 기독교는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세요? 기독교는요, 성선설도 맞고 성악설도 맞아요. 왜 성선설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이 중립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고 모든 창조물을 선하게 창조했어요. 장난감 자동차를 샀더니 그냥 on 켰더니 사자마자 이렇게 앞으로 가. 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게 선을 향해서 가도록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타락할 때 그게 더 큰 죄죠.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성악설입니다. 본질적으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두길 싫어하고 죄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좀 다차원적이죠. 통합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상들을 다 포괄할 수 있어요. 자, 그건 좀 상식이고. 자, 그래서 맹자가 볼 때 아하,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런 측은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경우는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보니까 저쪽 산 꼭대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절벽 위에 서 있어요. 보니까 자살하려는 것 같아. 어, 저거 봐라. 그런데 아저씨가 뚝 떨어졌어요. 자, 조금 있다가 이제 119가 뾰뾰뾰 오고 경찰이 오는데 그쪽으로 한 거고 나한테 와요. 아까 그 아저씨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 봤죠? 네, 봤는데 당신을 체포합니다. 저를 왜 체포해요? 아니, 그거 떨어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구경만 했어요? 그럼 어쩌라고? 거기가 몇 킬로미터 떨어졌는데 내가 가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경찰이 우리가 그걸 갖고 우리를 구속해요? 구속 안 해요? 구속 안 해요. 물론 뭐 선한 사마리아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뭐 예방을 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럴 수 안, 할 수 있었는데 아니면 법적인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인간 피조물의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작은 우주의 구석에서 일하는 걸 다 아실 뿐 아니고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신다면 어떻게 악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first cause가 되고 secondary cause 사이에 일어나는 악의 문제를 하나님은 first cause니까 전혀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고민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럼 이 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마치 인간처럼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개념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다른 사람들 물론 얘기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다큐멘터로 남은 걸로는 아주 의미 있게 사용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거다 그런 거죠. 아까 범죄 현장으로 얘기해 봅시다. T1의 세계에서 강도가 칼을 들어서 찔리기 시작했어요. 자, T2, 1초 이후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 얘가 아까 어디까지 했지? 아 백가죽에 이게 닿기 시작했지? 아 그 다음에 내장기를 들어가야 되겠네? 그 우주를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의문이죠. 아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는가?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선택을 주시고 그 자유선택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그 자유선택대로 의도대로 그 다음 우주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창조하신다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 악이 일어나는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의 더 근본 상위법이 있잖아요. 상위법이 뭐냐면 자유선택을 주신 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자유로운 존재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우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거를 현실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거는 허용하신다라는 개념을 이제 썼어요. 자, 어거스틴이 이러한 개념을 쓸 때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을 그렇게 좋아했던 켈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거스틴을 비판합니다. 왜 그러냐면 허용이란 얘기를 쓴다는 것은 왠지 전능하신 하나님도 무언가 어쩔 수 없다라는 인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허용이란 얘기 쓰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사실 켈빈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서 오늘날 켈빈의 후예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허용이란 얘기를 어거스틴을 따라서 쓰면서 켈빈의 의견을 반영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허용 작정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실 때에도 무언가 숨겨진 뜻이 있다 이거죠. 자, 켈빈 선생님은 그거의 역사적인 신뢰로 가장 좋은 예로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기까지는 요셉의 형들이 다 자기 자유의지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동생을 죽이려고도 했고 그 다음에 동생을 팔아넘겼죠. 노예 생활했죠. 억울하게 갇혔죠. 이 모든 일들이 요셉의 생애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죠. 그러나 허용하신 정도로 얘기하기 좀 부족하고 켈빈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악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거는 그거를 통해서 더 궁극적인 선을 이끌어내시려고. 자,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더 큰 선을 이끌어내도록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나쁜 일을 통과하도록 그 연단을 연단의 길에 가는 것을 이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허용 작정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오히려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어거스틴의 약점을 건드렸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 의견으로 돌아갑니다.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bring good out of evil. 악을 통해서 선을, 궁극적인 선을 이끌어내시려는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정말 좋은 게 있어요. 또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의 작정 영역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없다. 심지어 악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시지만 모든 일을 아신다면 그거는 운명론 아니에요? 아니다. 인간에게 자유선택이 있는데 그거는 진실이다. 자, 오늘날 그 일반 과학자들이나 현대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두 개는 상호 모순입니다. 서로 결코 양립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선배인 어거스틴 뉴스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개는 다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도 사실이고 인간에게 자유선택이 있는 것도 참으로 진실이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 정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선택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개념을 얘기했는데요. 빠르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자유의지란 말 쓰지 말고 자유선택이란 말 써야 돼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유로워요. 그 의지라는 말 자체가 자유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지, 정, 의. 비록 내가 식물인간이라도 그걸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사과주스 먹고 싶은데 이 웬수들이 왜 자꾸 나한테 오렌지 주스만 주냐? 그런 거 있다고요. 그걸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정말 뇌사 상태로 가면 의지가 작동 안 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참된 인간성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한다 보는 거예요. 지, 정, 의에서 의지는 본래적으로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자꾸 자유의지, 자유의지 그러다가 우리가 노예의지 얘기하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의지대로 그대로 놔두고 그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자꾸 죄만 선택한다. 그 의미에서 free choice가 맞고요. 원래 라틴어가 liberum arbitrium은 free choice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경우엔 자유선택이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이미 이제 어거스틴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자유다. 자유에 관한 좀 소박한 정의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자유지. 뭐 이거 그냥 듣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의지는 어디서 왔는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본성적으로 내가 저절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의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요 세 가지 정도는 어거스틴이 아예 처음부터 딱 못 박았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돌아갑시다. 예, 제일 어려운 부분에 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했어요. 지금까지 뭐 괜찮았죠? 예. 요 부분만 살짝 좀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예정론 들어가요. 지금 우리 예정론 강의해야 되는데 지금 작정에서 머물고 있죠? 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자신의 뜻에서 세운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치 않게 정하셨다. 이게 지금 어거스틴이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모순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신다, 불변한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참 자유가 있다, 두 개가 어떻게 조화된다고 난 모르겠다, 그 신비다 그랬어요. 그 어거스틴이 초대교회에서 가르쳤던 이 내용에서 진도가 많이 안 나갔어요. 그냥 그것을 17세기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든 일은 자유롭게 그러나 동시에 변치 않게. 이게 이제 약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freely and necessarily예요. 필연성과 자유성이 같이 이제 공존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언어는 unchangeably, 약간 순화시켜서 변치 않게란 단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전한 사람이 아르미니우스란 사람이에요. 그 아르미니우스 후예들이 오늘날까지도 사실 이성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요. 한 이벤트를 놓고 이거는 우유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나 동시에 필연적인 사건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두 개 중에 either A or B지 어떻게 두 개가 가능하냐, 이성적으로 이제 그렇게 도전했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난 모르지.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주권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 모든 사건은 불변적으로 필연성을 부여받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필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건 다 우유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지평, 우리에게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의 자유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가 어떻게 조화되는지는 신비다. 이 신비는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제 인정을 했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지평과 우리에게 지평을 이제 구분해서 설명했어요. 근데요, 이제 유신론 사회가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먹히지 않게 됐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make sense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다 신비지, 그러고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요, 아주 똑똑한 지성인들, 신학자 말고도 또 철학자들도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생각이 꼭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벌써 이른 시기부터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도 세상학자들도 많이 이렇게 논의가 있어요. 가능해요.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영어로 하면 이제 freely and unchangeably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의 해석입니다. 지금 위에 거 했죠. 지금 영역은 작정과 인간의 자유선택 사이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두 개가 서로 조화되지 못하는가, 한 문장에 쓰일 수 없는가. 사실상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필연적인 일과 우유적인 일, 나의 자유선택으로 일어나는 일과 반드시 그렇게 일어났어야만 하는 일은 얼마든지 두 개념은 서로 공존 가능하다라는 여러 샘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요 내용은 누가 얘기했냐면 켈빈의 후예인 17세기에 프랜시스 터리틴의 논박 신학 강요, 거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걸 갖고 다 공부했고, 최근에 프린스턴 대학의 최근이라고 제가 최근이라 할 때는 한 몇백 년 전에 프린스턴 대학의 찰스 하치가 그게 프린스턴 신학생들 조직신학 교과서로 썼던 내용이에요. 거기에 나오니까 상당히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Necessity of a consequence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벌써 얘기한 개념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소크라테스 런스. 소크라테스가 지금 뛰어요. 지금 이 비유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정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아주 좋은 예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굳이 바꿀 필요가 없죠. 자, 소크라테스 runs. 소크라테스가 달려요. 그러면 and Socrates necessarily is in motion.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되세요? 자, 소크라테스가 뛰면 소크라테스는 필연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말 되죠? 근데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뛰어요. 소크라테스가 반드시 뛰었어야 될까요? 소크라테스가 그냥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누워 잘 수도 있어요. 그냥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뛰기로 한 거는 지가 결정한 거죠. 프리 초이스 아니에요. 고개 끄덕이세요. 고개 끄덕이고. 소크라테스가 뛰었어. 뛰기 전까지야 모르는데 뛰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그가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 사건이에요. 우유적 사건이에요. 그건 필연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필연성과 자유성을 같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개념이 necessity of consequence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의 필연성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반대 개념은 necessity of consequent thing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이제 자연 법칙 막 불이 나면 뜨겁다 뭐 이런 거, 우주 뭐 이렇게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이제 불변성의 법칙. necessity도 그렇게 두 개로 구분한 거예요. necessity of dependence 이거 아주 쉽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것,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건 필연적이에요. 그러나 그 절대자가 오히려 우리 제2원인들이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자유선택으로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것을 이제 그 우주를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이거는 필연성이 우유성을 establish한다 그죠. 세 번째는 좀 어려우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먼저 네 번째 먼저 설명할게요. Moral necessity는 뭐냐면 저는 마음이 착해가지고요. 맨날 거지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합신 앞에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합신 앞에 앉아있는 거지에게 맨날 출근하면서 만 원씩을 줘요. 1년 365일 10년 20년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합신을 은퇴하는 마지막 날이 됐어요. 자 마지막 날이 될 때 제가 그 들어오다가 거지에게 만 원을 줬어요. 안 교수가 거지에게 만 원을 by necessity, necessarily 주는 행위는 필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필연적으로 반드시 불변하게 그 거지는 오늘도 안 교수에게 만 원을 받을 것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써요. 그러나 그 행위가 정말로 내가 노예화 돼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에요. 매번 행위를 아무리 내가 반복한다 해도 그거는 다 매 행위는 나의 자유 선택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다만 내 그 본성이 아주 착하고 특히 그 거지를 향해서 컴패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한 번도 예외 없이 실천하지만 그 모든 실천하는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가 다 나의 자유 선택으로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거를 일종의 habit이라고 그러죠. 라틴어는 habitus 그래요. 어떤 죄악된 행위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habit을 이루어요. habitus에 이르면 habitus는 거의 우리의 이제 본성에 근접하는 대로 침투해 들어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따르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계속 선한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그게 우리의 habit, 하비투스를 형성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나쁜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인이 박여가지고 내 해빗을 형성하고 그게 내 본성을 형성한다고요. 그 본성에서 나오는 건 일종의 이제 필연성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일찍 고렙으로부터 했어요. 그거는 이미 모든 중세인과 종교개혁기 17세기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moral necessity 있지 않냐. 왜 필연성과 자유선택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만 생각하냐. 그 다음 historical necessity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극 보세요. 여러분 사극의 줄거리는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역사적 팩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역사적 사실이 다 운명론이에요? 아니에요. 사극에 등장하는 매 순간에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자유 선택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1초 2초 넘어갈수록 역사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일단 역사로 일어난 일은 necessity를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그 역사는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네서세트, 이 히스토리컬 네서세트에서도 이제 자유롭다. 얼마든지 다른 우주를 바꿀 수 있다. 막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토리컬 네서세트는 히스토리컬 네서세트로 얘기하지만 그 역사적인 행위 주체들은 다 자기 자유 선택을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서세트 개념과 인간의 프리 초이스가 서로 컴패터블하죠. 제일 어렵다는 레셔널 네서세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순전히 우리 최덕수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빛이 좀 안 보이는 대로 갈게요. 그 전자현미경 단계에서 한번 우리의 자유선택의 행위를 결정해 보는 이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어떤 한 자유로운 선택의 행위를 한 행위를 할 때 그 한 행위를 세포 하나를 떼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이 당시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떤 자유로운 선택 행위 하나를 한다고 할 때 이것도 이제 많이 축약해서 설명하는 거죠. 적어도 인간의 인텔렉트와 인간의 윌 두 개를 행위자로 이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과 그다음에 인간의 의지 이 두 개의 합작품으로서 한 개별적인 자유 선택의 행위가 나옵니다. 인간의 지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건 뭐냐면 theoretical, 이론이성, theoretical intellect. 이건 이제 이론적 지성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집을 갔는데 내가 차를 안 가져왔어. 최덕수 목사님 차를 타고 갈까? 우리 장장노님 차를 타고 갈까요? 여러분이 이제 딱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보나마나 나 얘기하면 두 분은 다 착한 분이어서 다 허락을 하겠지. 그건 내 선택이죠. 장장노님 집이 어디더라? 최석성 목사님 어디더라? 어디로 가는 게 우리 집 가는 건 더 빠른데 아무래도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건 자꾸 신앙 얘기할 거고 좀 부담스럽지. 장장노님하고 가면서 뭐 이렇게 노는 얘기 좀 해야지. 사실 그냥 제가 막 생각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사전적인 정보들, 이게 theoretical intellect에 이제 해당합니다. 근데요, 이제 theoretical intellect와 다르게 practical intellect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실천지성이라고 그래요. 실천지성은 뭐냐면 이게 이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직전에 관련되는 거예요. 실제 내가 이거를 부탁하기 위해서 뭐 몸을 움직일 때 앞에 봐 거기 낙 떨어지지 뭐 그것도 피해 가야 되고 이 지성의 활동은요 사전적인 정보 이외에 내가 그걸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사전적인 정보만 갖고 그 다음에는 의지만 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눈 뜨고 이렇게 보면서 다녀야죠. 그래서 practical intellect는 이제 실천 지성이라 그래요. 요 실천 지성이 will하고 합작을 해서 이제 하나의 개별적인 그 자유로운 선택 행위 하나가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주스를 먹는 행위든 물을 선택하든 그 개별 행위를 하나를 하는데 개별 행위로 하나 나오기까지 이 한 1나노초에도요. Theoretical intellect, practical intellect 사이에 막 대화가 이루어지고 정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의지와 이 intellect 사이에 막 대화가 이루어져요. 막 그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인간이 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순간적으로 확 처리하는 거예요. 보통 컴퓨터보다 더 빨라요. 수많은 정보들이 뭐 거기 지성, 감성 모든 게 거기에 다 포함되죠. 그래서 결국은 복잡한 거는 다 설명을 못하고 어떻게 설명하기로 했냐면 이 지성은 실천 이성의 마지막 결정을 따른다. 이게 하나의 수학 근의 공식처럼 룰이에요. The last judgment of the practical intellect를 the will follows. The will always follows the last judgment of the practical intellect. 이거는 그냥 룰이에요. 우리가 과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장장노님을 선택했다 그러면 마지막 practical intellect가 장! 이렇게 딱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윌이 합작해서 장장님 차에 딱 타게 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는 다른 많은 변이수들이 있었고, 이 윌도요, 나름대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이 대화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요, 잘 보세요. 강간범이 범죄행위를 할 때 practical intellect 전에 theoretical intellect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이 범죄하면 감방에서 10년, 20년 우리나라는 너무 약하죠. 평생을 썩지 그걸 알아요. 형법 몇 조까지도 알아. theoretical intellect는 그거를 쫙 펼쳐줘요. 그런데 practical intellect가 얘기하는 그래도 지금 이 순간 1초의 짜릿한 쾌락을 누리는 게 평생 감옥에 썩는 것보다 너에게 더 행복을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줄이 말도 안 되지? 그러고 막 얘기하고 윌이 또 하나 하죠. 아, 해 말어. 그러고 이제 대화에 참여하다가 프랙티컬 인텔렉트가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너 암 환자잖아. 어차피 1년 후에 죽을 거잖아. 이 순간을 즐기자. 그래가지고 프랙티컬 인텔렉트의 파이널 디시전은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 행위는 자기의 지성과 의지를 반해서 일어나는 건 없어요. 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거의 theoretical intellect 수준이고 실제 practical intellect는 그걸 원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한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상식이라고 식자층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텍스트를 읽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다 알지만 the will always unchangeably necessarily follows the last judgment of the practical intellect.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게요. 그냥 덮인 게 아니에요. 칸트가 얘기했죠. 실천적 이성 뭐 그다음에 이론적 지성 뭐 이런 얘기가 다 전통적으로 이 구분에서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유로운 행위를 하나를 우리가 설명할 때도 그 메커니즘을 전자현미경 단계에서 설명할 때 우리가 언제나 necessary 개념 얘기하지 않냐. 근데 의지가 practical intellect의 마지막 결정을 필연적으로 따랐다고 해서 그게 운명론적인 어떤 그 행위가 되냐? 아니다. 이건 숙명론이 아니고 이건 이 자체가 자유로운 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논쟁들은 굉장히 powerful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든지 necessary 개념과 그 다음에 free choice의 개념을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그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반영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담의 범죄예요. 자,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 씨인데 이게 우리의 컨페션입니다. Freely and necessarily. 개혁주의 신학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아담이 타락한 것은 아담 씨인데 necessarily only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루터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한 게 맞아요. 그러나 루터도 이 부분을 프릴리를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균형 있게 잘 설명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우유적 사건이에요. 그렇게 꼭 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 개념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필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얘기하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져갑니다. 이 뒤만 얘기하면 숙명론자가 되겠죠? 우리 기독교는 숙명론 아닙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됐는데 뭐라고요? 어거스틴, 난 모르지. 그건 신비지만 두 가지 개념 자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철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make sense 하지.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증거될 순 없지만 reasonable 하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이 이거를 반영하고 있다니까요. 자, 어거스틴의 신비도 도움이 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의 구분도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구분은 뭐냐면 이 두 개 똑같이 인정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컨벤션 3장 1절 보면 아멘 합니다.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를 하나님의 지평과 우리의 지평으로 구분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지평에서는 하나님의 예지의 시각에서는 필연적 사건이요 우리에게 지평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사건, 우유적 사건이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켈빈이 이런 걸 다 알았을까? 당연히 알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어려운 말로 중세의 스콜라적인 디스팅션이라 그래요. 스콜라적인 디스팅션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날 신학자 중에 발티안들은 켈빈은 이런 거를 아예 거부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켈빈은 잘못 읽은 거예요. 켈빈은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스콜라적인 신학이든 뭐 중세 신학이든 유용함은 갖다 썼어요. 거기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어요. 지금 necessity of a consequence, necessity of a consequent thing 그 구분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필연성 개념 설명하면서 설명합니다. 라틴어로 그대로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켈빈의 예정론을 가장 잘 드러낸 주석은 에베소서 1장 주석이에요. 펼쳐보세요. 몇 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나중에 펼쳐보시라고요. 몇 장에 걸쳐서 예정론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중인과율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사중인과율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논리학에 나오는데요. 너무나 유용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도 역사 공부하는 기쁨이죠. 제가 만들어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제 이 예화로 가르쳤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이 예화를 공유합니다. 자,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원인의 근거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설명할 때 적어도 네 가지 차원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efficient cause가 있고 동력인이 있고 진료인이 있고 형상인이 있고 목적인이 있어요. 자, 지금 파르테논 신전에 어떤 동상, 조각상을 전시하기 위해서 이거 뭐라 그래요? 어떤 아티스트죠? 이 예술가가 조각상을 쪼고 있어요. 자, 이 조각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의 이벤트라고 본다면 이 이벤트가 탄생하기까지에는 네 개의 원인을 정도를 봐야 된다. 첫 번째는 efficient cause의 동력인. efficient cause는 이 조각상 입장에서는 이 예술가죠. 망치 들고 쪼는 사람. 이 사람이 efficient cause가 돼요. 동력인이 되고요. 진료인이 없으면 말이 되네. 이게 조각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대리석이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정과 망치가 준비가 돼야 되죠. 그게 진료인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요. 이 예술가의 머릿속에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조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청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집을 질 때도 청사진이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게 형상인이에요. 형상인의 정의는 그 사물의 사물됨을 결정하는 걸 형상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목적인은 뭐냐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왜 하는데? 아, 파르테논 신전에 전시하려고, 전시해서 돈 벌지, 아니면 내 명예를 얻지,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조각상이 파르테논 신전에 세워지기까지 적어도 그 원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동력인, 진료인, 형상인, 목적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켈빈이 볼 때, 야, 이거야말로 진짜 훌륭한 개념의 틀이다. 예정론을 설명할 때 이걸 갖고 설명합니다. 동력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진료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신 따. 형상인은 복음 설교, 복음입니다. 그다음에 목적인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켈빈 선생님이 예정론만 이걸로 설명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칭의론도 이 사중인가율로 설명합니다. 아마도 성경을 통틀어서 의의 효력을 이만큼 잘 설명한 구절도 없는 듯하다. 왜냐하면 본절은 하나님의 긍휼이 동력이니요, 우리를 칭의하시는 칭의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십니다. 그게 efficient cause요. 피로 올리신 그리스도께서, 역시 그리스도는 material cause가 됩니다. 진료인이 됩니다. 말씀으로 잉태된 믿음이 형상인 또는 도구이니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차원적인 cause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왜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한 이해가 가난해졌냐면요, 과학 문명,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 문명을 통과하면서 과학자들이 이 많은 다차원적인 해석을 다 지워버리고 efficient cause 하나만 남겼어요. 여기 지금 과학자도 계시지만 과학 실험실에서 수소와 물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소와 산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는데 그거를 공식으로 설명하는데, 물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이거 과학 교과서에 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과학적으로 어떤 물리 세계의 현상을 설명할 때 이러한 파이널 컷이라든지 뭐 형상인이라든지 물의 물됨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게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적인 사중 인가율을 싹 지워버리고 이피시언트 컷만 남겨놨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오늘날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의 틀이 철학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가난해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네 개를 통해서 이해하던 걸 지금은 이제 하나를 통해서밖에 이해 못해요. 커즈 이펙트 관계를 이렇게 이 틀밖에는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커즈가 되셨다고 말할 때 그 커즈는 무슨 커즈예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커즈가 됐다고 할 때는 이피션트 커즈라고, 이피션트 커즈는 이런 거예요. 저기서 왜 소리가 났느냐? 내가 던졌으니까 소리가 났지. 그러면 내가 왜 던졌는데요? 여러분 교육 효과를 위해서 지금 던진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어떤 커즈가 일어났다 할 때는 내가 직접 던졌으니까, 하나님이 내 구원의 커즈가 됐을 때는 그냥 멱살을 자꾸 끌고 와서 예수 믿어! 이렇게 가지고 믿게 하는 그것밖에 상상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피션트 커즈로만 제한해버림으로써 우리가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하나님을 알라신으로 착각하게 되는 그러한 개념의 틀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뭐 마빈크를 읽다든가 다시 17세기를 읽을 때 그 이 컨페션을 읽을 때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의 틀이 가난해져서 그래요. 제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예화 들으면 딱 이해하실 거예요. 제 동생이 하나 있어요.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들 삼아서 이제 제 동생이 생겼는데 꽤 유명해요. 신문에 자주 나요. 하여튼간에 탈북민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케이스로 이제 많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오랜 시간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이제 결국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얘가 저한테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처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보이더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한국에 전착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뭐 말썽이 많았어요. 뭐 아직 근데 드라마가 되게 드라마틱해요. 근데 그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 험한 아이가 예수를 믿기까지 정말 우리 화평교회 교인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인간적으로도 고맙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볼 때 항상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한 게 없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뻥치더래요. 그러니까 얘의 생각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와 우리가 다 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지 두 개는 컴패터블하지 못해요. 이 유물론 사상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커즈가 된 이피션트 커즈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합시다. 자, 우리 가운데 똘똘한 친구 하나가 뭐 아이비리그 하버드 대학 수석 합격했어요. 야, 그럼 텔레비전에 나오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이제 인터뷰하는데 그래요. 현상교회 최덕수 목사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 아멘 하죠. 별로 거부감 안 들잖아요. 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할 때 아유 기특하다 그러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렇지. 쟤 맨날 PC방에서 놀았어. 맨날 공부 안 하고 졸았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는, 우리의 신앙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나도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 양립 가능해요. 근데 북한에서 온 내 동생의 입장에서는 두 개는 양립 가능하지 않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신앙인이 돼서는 이해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과 네가 다 했다는 게 서로 양립 가능하냐 설명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우물쭈물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cause and effect의 개념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개념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17세기까지는 달랐어요. 야 임마! 사중인가율도 몰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것이 오늘도 밤새면서 공부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고 그것이 오늘 나의 나되게 한 것이지. 아리스토텔레스만 있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커즈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제일 그래도 고비를 넘어갔어요.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요 이렇게 풍성해요. 지금 우리 예정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작정과 인간의 프리 초이스가 양립 가능하다. 우리 기독교는 이슬람 하나님의 뜻 운명론과 다르다. 그것을 이렇게 축약적인 언어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진도 밀립시다. 좀 10분 쉬고, 10분 쉬는 거 맞죠? 10분 쉬고 예정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정은 힘든 거 다 아실 거예요. 예정은 정말 이제 은혜로워요. 그리고 재밌어요. 예. 좀 이따 뵐게요.